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하고 왕관 인생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최초 성경 독자들에게 기록하신 목적과 의도가 부정한 종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해부되어지고 주께서 우리 인생들 향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세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십계명을 학교 교실 벽에다가 걸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중반부터 십계명을 벽에 거는 것이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헌법 소원을 내게 되었고 결국 십계명이 학교 교실 벽에서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무시 현상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 기억으로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거의 교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십계명 어릴 때부터 많이 암송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십계명을 암송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십계명을 교독하거나 십계명을 강의하는 일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도덕적 상대주의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과학계만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계도 영향을 미쳐서 그전까지 절대적 표준으로 인정되었던 이 십계명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 더 이상 가르치거나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기독교 교회 안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미 기독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반율법주의자 혹은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지요. 이미 율법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은혜시대라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타당성과 율법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가치와 행동지침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법 중에는 감사의 법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 이외에는 다른 어떤 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두려워서 순종하는 그런 저차원적이고 그런 옹졸한 순종은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의 원리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순종만을 요구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즈키엘 홉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은 무서운 독을 머금은 교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반율법주의적인 사상은 율법의 울타리를 다 뽑아버리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사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지나치게 되어지면 어떤 지경으로 반드시 가게 되는가 하면 방종과 방탕의 삶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잘못된 반율법주의의 폐해를 톡톡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는커녕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덕 윤리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면서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과도한 구원의 확신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보편적인 복음주의 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지적을 하지만 세계적인 한국 신학자는 그렇게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지적하는 한국 교회가 구원파적 복음을 전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은 거의 틀린 지적이 아니에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첫째는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오해는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율법의 상관성에 대한 오해에서 이런 반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볼턴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율법은 우리를 복음에서 보내어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며 복음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보내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요? 그럼 복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뭐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라고 복음이 말하지 않고 복음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보내어서 신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율법을 지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 왔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지요? 무엇을 실행하지 못했습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행하지 못함으로 그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부자 청년이 못했던 율법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반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토색한 것은 내배나 갚는 일들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폐지되었는데 무슨 긴 설명이 이렇게 또 필요합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질릴 수 없었던 속박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 아닙니까? 등등의 질문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도 하지요.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권위로 사람들의 양심을 무겁게 올가매는 이런 일들은 온당치 않다 하는 등등의 회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대답을 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까? 한 면으로는 그렇고 다른 면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율법의 영향력은 이 세상이 유지되기까지 지속되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율법이 우리의 본성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본성이 되는 곳이 천국이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지요. 바로 그 모형을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폐지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폐지되었다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신 바대로 율법은 대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보통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법은 이렇게 세 부류로 명백하게 나누기가 어려운 법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는 십일조 제도인데요. 본래 십일조 제도는 왜 생겼는가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했지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매 3년마다 매년 드리는 십일조는 또 따로 있고 매 3년마다 십일조를 또 드려요. 우리는 보통 10분의 1만 내면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을 다 조사해보면 한 20%에서 25%를 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3년마다 내는 십일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십일조 제도는 의식법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적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뭐 요즘에 왜 노인연금 뭐 이런 용도로 십일조 제도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때 명백하게 이것은 의식법이다. 이것은 시민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편적으로 보통 율법하면 이렇게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한 요소 중에 시민법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시민법을 따라서 삽니다. 이 법이 유대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법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보편적 의무규정이 아니지요.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지요. 정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그 법을 시민법으로 지켜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점에서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법인데 의식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시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의식법은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피를 뿌리거나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런 방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의식법을 더 이상 지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법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법이지요. 이 도덕법은 항구적인 법이요. 어느 특정한 한 부류나 한 민족에게만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생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인데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물론 이 도덕법의 효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도덕법이 신자를 정죄하는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그냥 아프게만 만드는 그런 법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고 모든 진노가 그리스도께서 다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저주받지 않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법은 그럼 지킬 필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만약에 지킬 필요가 없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십계명이 왜 주어졌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왜 십계명을 주겠습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예나 지금이나 항존하는 순종의 법칙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지시해주고 우리의 양심을 붙들어매는 법으로 아직까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이긴 하지만 죄를 범하게 될 때 이 죄의식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율법에 대한 죄의식이 무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파적 복음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양심을 붙들어매고 그래서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영혼의 죄책감을 갖게 되고 눈물을 머금고 회개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여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율법은 절대로 폐지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율법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이었거든요. 아직 우리 인생들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해내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주신 기준이 다름 아니라 율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더 이상 아담 안에 타락한 인류는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모든 정죄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모르는 신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이것이지요. 신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한다면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방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가는 사업이 망하겠다 아니면 자녀가 아프겠다 만약에 이런 어떤 의도로 율법을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정죄와 심판과 공포심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아무 대가를 치르지도 아니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편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32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삶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탁월하심을 닮아가는 그것을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성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합리화합니다. 물론 육적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 사건은 보편적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 무능을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지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사건은 모든 보편적 인류는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선자의 예를 들면 왜 망했습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에 할례받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중생과 거듭남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중생한 사람이라면, 마음의 할례받은 사람이라면 육적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우리도 어차피 율법을 지켜도 의해를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야 육체뿐인 존재,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육체뿐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곧 40일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현장 안에 우리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게 참 중요한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무능해서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반토막은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어요. 하나만 붙들고 있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조국교회 모습이요.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극대화된 이 조국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우리 같은 은혜,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과연 그럼 없었느냐?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들과는 갈렙의 마음은 다르다. 그 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마음입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런 은혜가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수놓아져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인격의 중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바로 율법이 새겨져 있는 마음, 돌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새로운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의 인격적 결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맺은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에 질질 끌려다녔죠. 물론 제가 질질 끌려다닌다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편에서는 내 마음의 육체의 소원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의 역사와는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잘못 사용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간섭이나 통치를 안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마치 자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이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성령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성경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이 23절 끝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막아설 어떤 장치는 없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은 율법의 법과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는 이 내용을 그럼 또 어떻게 잘 말씀하는가? 로마서 7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어놓고 좀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많이들 가지고 있고 이런 이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잘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원, 십계명의 머릿말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머릿말이 참 중요합니다. 머릿말을 잘 읽으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은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마지못해서 지켜야 되는 법령이 아니고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지키는 당위의 법입니다. 이런 사실은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 3개월 후에 주어졌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5장에서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느냐? 잘 보시면 이미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행이나 순종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순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다는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형들의 임명을 받은 요셉이 애굽으로 올라가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야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되었는데 고센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그런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연연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00년의 여간이 다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약속이 실제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다고 말하는데 그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신음 소리예요. 뭐 죽겠습니다 하는 그 신음 소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났죠? 더 이스라엘의 곤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무조건적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의 성격은 율법 준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기를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마치 율법과 복음을 서로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율법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야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걸 아셔야죠. 왜 주셨는가?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 구원받으신 자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서원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말은 내가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이룬 바로 그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의 주권자다라는 말이죠. 레위기 19장을 읽어보시면 계명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계명 끝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주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율법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지킬 필요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신자는 율법이 삶의 규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제가 율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지키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도 해로가 있고 하늘에도 항로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길이 있습니다.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요.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둘째로 십계명의 머리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속박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애굽의 속박이 있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속박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은 정죄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만 깨닫게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주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서 율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상태는 단순한 물리적인 속박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속박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여호와의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그랬지요? 이 말을 입에 가지고 와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잘 나타나죠.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산에 3일 길을 가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속박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박의 본질이 뭐지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상태가 속박의 본질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어서 여호와의 산에서 섬기도록 하라라는 말은 속박의 상태는 끌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율법에서 동족을 이방 사람에게 인신매매하는 것을 큰 죄로 여겼던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팔아먹는 것은 큰 죄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유를 탈취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따라서 속박의 본질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상태가 바로 속박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신자가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얻은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자유로 착각하는 거지요. 율법이 도덕법으로 주어져서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개의치 않으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마치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착각한다 그 말이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요, 방탕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렸다면 더 이상 율법을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형식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종노릇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서의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리적인 속박에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돈 좀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놓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죠. 하나님 이외에 내 삶의 통치자와 내 삶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합니다. 이것보다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자유가 어디 있나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체면, 사회 분위기, 보편적 관행 이런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못한 대가를 우리 조국이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종노릇한 모습입니다. 그게 구원파적 복음을 가지고 산 조국교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인간의 존엄성에 호소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것은 다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난주에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건이 나타났죠. 지하철길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여인, 여자들을 먼저 보냈다 그래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세월호 참사의 학습 효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때로 도전을 받아 좀 사람다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여전히 삶의 자리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달렸던 힘을 그 당장 멈출 수 없는 거죠. 잠깐 멈추는 듯 했다가 또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리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 호소나 설득만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복음과 율법의 절묘한 조화를 이해하고 그리하여 수높은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고 내 목숨까지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 잘하는 것도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제가 마땅히 할 바를 하였으니 그저 뭐 종이니 제가 마땅히 할 바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진정한 자유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제가 한 계명 한 계명씩 설명을 해나가겠지만 십계명을 잘 깨달아서 복음과 율법의 상관성 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자에게 주어지는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달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있는데 칭의와 성화는 칼빈이 말한 바대로 더블 폴더예요. 폴더. 한 폴더를 열면 두 개가 들어있는 것처럼 은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성화도 이미 은혜로 받았어요. 시로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신자됨의 삶을 잘 살아가서 실추된 조국교회 명예를 또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무조건적 은혜로 구속받은 신자에게 주신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또한 저희로 깨닫게 하사오니 주님 왕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느낌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그런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을 우리 심령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간헐적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요 일반적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항상 기억하고 늘 주의 뜻과 성령에 민감한 그리하여 주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주께서 서시는 곳에서는 주님과 참된 동의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맡아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7장 찬송